여러 슈퍼마켓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예, 오늘은 우리 아주 큰 축일입니다. 우리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축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또 축하드리면서 강론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 우리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 바오로, 우리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성인들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교회를 만드시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두 개의 큰 기둥이십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당연히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두 사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교회의 기둥이신 사도들이 과연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저 부럽기만 하고 또는 우리가 다가가기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큰 분들이라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쳐 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바울오 사도 어떤 분이셨죠?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단호하게 고백하셨던 우리 베드로 사도 역시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바울로 이 큰 사도 대축일은 단순히 두 사도의 훌륭하심 완벽함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에 의해 변화되었다는 것, 또 그 체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감없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느님에 의해서 매일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용서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 더 깊이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부족했던 두 사도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으로 변화됨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금 깨닫고 희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힘이라면 가능하죠. 그분은 분명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지금도 쓰고자 하십니다. 저 부족한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라는 우리의 작은 교만 성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지 두 사도의 축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큰 축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작은 마음 주님께 봉헌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1세기 말엽 이스라엘의 유대교 학자들은 구약 성서인 히브리어 성서를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어 목록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것을 제1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이방인 지역의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어로 번역해 쓰던 구약 성서에서는 히브리 성서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권의 성서가 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히브리 경전 외에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 다니엘, 에스델 일부, 토비트, 유빗,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집회서 등을 제2경전으로 분류하고 제1경전과 함께 성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제2경전을 외경이라 하여 제외하고 히브리 경전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약 성서의 권수에 있어 7권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1분 글이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분에서 펴낸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나에게 친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아이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곡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다니는 어린이집이다. 그곳에서는 장애아동이란 말을 쓰지 않으며 아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도 특별히 알리지 않는다. 그 대신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모두 함께한다는 의미로 통합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아니, 장애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를테면 그들에게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밥을 잘 먹고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였다. 손이 불편한 친구는 양치질을 하는 게 조금 느리지만 아이들은 친구니까 양치질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몸이 불편한 친구는 조금 늦게 걸을 뿐 손을 잡아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저 약간의 불편함을 지닌 친구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나는 아이들이 친구의 장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옆에 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달라고 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아이가 말했다. 땡땡이는 머리가 짧고 저는 머리가 길어요. 노란색 신발이 있는데 저는 없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밥을 잘 먹어요. 싫어하는 것도 선생님이 말하면 잘 먹어요.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동정의 시선으로 쳐다볼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로서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하지만 곱교 어린이집에서 장애는 아이가 가진 특성이자 개성일 뿐이었다. 나는 또 물었다. 친구가 늦게 오거나 뭘 하는데 오래 걸릴 때 선생님이 같이 가라고 하거나 같이 좀 기다렸다 오라고 하면 귀찮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아이는 곧바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다. 교실 뒤쪽에 있던 다른 아이가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끼어들며 말했다. 친구니까 괜찮아요. 친구니까 돕는 게 당연하고 친구니까 괜찮다는 아이들. 곱교 어린이집 아이들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의 개성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니까 라는 대답 대신 친구니까 라는 아이들의 대답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내가 아직도 깨야 될 편견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친구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1회 준비합니다. 진노의 날이라는 뜻이죠. 혹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모습이 음악으로 표현됩니다. 비엔나 스타스 오페라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DSE의 심판의 날 또는 진노의 날이라는 제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성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들도 라는 내용입니다. 합창단과 솔리스트 캠브리지 왕립대학 합창단 성마틴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샤르팡티에 1645년에서 1704년까지 생존한 그의 작품 떼데움 상한찬미가 암브루시오의 상한찬미가 기도문으로서 방금 전 그 아홉 번째 곡 합창단과 솔리스트들의 연주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열 번째 곡은요 소프라노와 테너가 연주하게 됩니다. 내용은 주님,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차지하신 백성에게 강복하소서. 당신 백성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이끌어주소서. 나날이 주님을 기리는 저희가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기리오리다 라는 내용.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 세계 추기경들과 함께 전쟁과 양극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 존엄, 시노 달리타스 실행을 논의하며 교회의 평화 사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개막미사 강론에서 전쟁은 결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시대에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성과 자유의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선택 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정의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가톨릭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정당한 전쟁론의 언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여러 토론 그룹은 복음이 무력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한 전쟁의 논리를 넘어 비례적 자기방어권을 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는 현대전의 성격 변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AI와 첨단 무기, 선제 공격 논리, 민간인 대량 희생이 결합한 오늘날의 전쟁 현실에서는 전통적 정당한 전쟁 기준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거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제도 불신, 허위 정보, 종교적 폭력, 외로움과 관계 단절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추기경들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젊은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젊은이들이 겪는 절망과 자살, 약물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이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과 액트당은 최근 당내 절차 대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과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춘 연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말 동안 웰링턴에서 열린 노동당의 의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지만 세부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삶의 질을 묻는 열정적인 연설을 선보이고 도급제 지원 확대를 발표했으나 국민당은 국가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비용은 누가 내느냐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동당은 현재 여론조사 1위 약 34%를 달성했으나 무당층과 타당의 부상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편 액트당은 오클랜드에서 미국식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행동당 대표는 정부 부처 축소와 복지 혜택 규제 등 기존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액트당은 강력한 후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7%대까지 떨어지며 연정 파트너인 뉴질랜드 퍼스트당에 밀리는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두 정당 모두 쇄신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중동 갈등 완화와 유가 하락으로 도매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ANZ 은행 경제학자들은 현재 대출금리를 재고정하려는 대출자들에게 1, 2년의 단기 고정금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주요 은행의 1년 고정금리는 최저 4.65%인 반면 4년 고정금리는 5.39%에 달해 단기 고정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ANZ은 향후 1년 고정금리가 급격히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 감수 성향이 낮다면
기간을 나누어 분산하거나 더 긴 기간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OCR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ANZ는 7월 인상을 예상하는 반면 ASB와 웨스트팩은 9월 인상을 전망합니다. 인포매트릭스의 브래드 올스는 모기지 금리가 이미 기준금리 움직임을 선 반영했기 때문에 실제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고정금리가 즉각적으로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올해 뉴질랜드 대선에서 국민당은 신생아에게 $1,500, 퍼스트당은 $1,000를 지원하는 신생아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복리 효과 덕분에 자녀가 어릴 때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매달 $50씩 연 5% 수익률의 펀드에 저축하면 자녀가 25세가 되었을 때 약 3만 달러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투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장 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므로 수수료가 낮고 주식 비중이 높은 고성장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신분증, 자녀의 세금 번호 IRD 및 주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정부 보조금 폐지 이후 미성년 가입자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키위세이버는 돈이 묶이는 대신 첫 집 마련이나 은퇴라는 명확한 장기 목표를 심어주고 조기에 올바른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숨은 이점이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한 경고를 내놓은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확대하도록 만들 경우 이란 정권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지역의 긴장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각국은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재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국제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주택 경매에서는 매물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만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시장이 완전히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경매 활동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를 집계한 결과 총 287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264채보다는 증가했지만 그 전주 296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당 300채 미만의 경매 물량은 낮은 수준의 시장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매주 경매에 나오는 매물 수는 여름철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287채 가운데 101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7% 그리고 그 전주의 38%보다 모두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경매에 나온 매물 가운데 30%만 낙찰돼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즈번 역시 33%의 낙찰률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번 주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지역은 캔터베리, 와이카토, 더니든으로 세 지역 모두 경매 낙찰률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파트너들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당 집회에서 시모어 대표는 개인의 책임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과 함께 현재 43개인 정부 부처를 19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워터프런트의 쉐드십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액트당의 목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뉴질랜드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것 두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연설에서 자신의 당을 제외한 현재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을 비판했으며 각 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하나하카 파티, 비즈니스 클래스 클로이, 시니컬 크리스 힙킨스, 윌리 위니, 국민당의 클레버 크리스라고 별명을 붙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녹색당은 환경을 위해 한 일이 테파티 마오리가 마오리를 위해 한 일만큼이나 적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이제는 푸케코를 보호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을 구하려 하고 있다며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지 않을 때는 기업 로비스트들의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이 추진하는 부유세, 상속세, 법인세 인상도 공격했습니다. 시모어는 녹색당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당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이며 우리에게 투표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당신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특유의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을 언급하며 녹색당은 이를 공식 정부 정책으로 만들려 한다며 뉴질랜드에는 그 반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노동당이 냉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은 무료라는 기분 좋은 헤드라인만 있을 뿐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며 현재 노동당은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을 180억 달러나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냉소주의다라며 권력을 잡기 위한 3년이었고 그 대가는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론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2월에 인사드리네요.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당연한 이 질문 그리고 생소하기까지 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분들한테는 오랜만에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아니면 그렇게 뭔가 힘들어 보일 때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던지곤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좀 던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까? 만족합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복하십니까? 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지향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여러 가지 감정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스스로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과 지향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 행복은 아닙니다. 오늘 함께 성찰할 주제는 동정하시는 하느님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보이시는 하느님 뭐 이런 주제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구절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어 그들의 회개를 촉구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었죠. 요나는 그 가운데서 적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는 과정이 짧게 그려지고 3장에서는 니네베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회개하고 속죄함으로써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벌을 거두셨다라는 내용이 주된 중심입니다. 요나서 4장은 그것에 따라오는 마치 부록과 같은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요나가 내세우는 그 불만에 대답하시는 부분, 그가 가진 분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 주제인 동정하시는 하느님, 연민을 가지시는 하느님에 대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마주하기 위해서 내 안에 흘러가는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 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것들에 기꺼이 함께하는 이들 또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여하튼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동의하기 힘든 그 세상의 흐름 앞에서 나는 고통받습니다. 고통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감정과 생각들이 듭니다.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부당할까요? 하느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은 이들을 왜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느님께서는 선함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저렇게 불의한 이들을 그냥 두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 분노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왜 그들을, 그들의 불의를 그냥 놔두실까라는 우리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무엇이 불의이고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고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까지 이어지게 되죠. 만약 정의와 불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하느님은 그 정의와 불의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침묵은 언젠가 너희들을 벌 줄 것이야 라는 의미의 침묵이신 건가? 아니면 기다림과 인내, 사랑에서 비롯한 침묵인 건가?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당연하게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의 침묵은 벌 벌을 주기 위해 힘을 모으는 그런 분노의 침묵, 분노의 인내가 아니라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고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기다림, 그런 침묵이라고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은 남아 있습니다. 왜 불의한 이들은 이렇게 세상 속에서 힘을 가지고 득세할까? 그들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이야기하는 용서와 자애는 어떤 의미일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들의 성공을 과연 하느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에도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실패하고 누군가는 성공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건네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모든 성공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런가? 그러면 거꾸로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들, 세상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경험하는 이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탓으로 좌절하고 있는, 자신의 탓이 없이 고통에 놓인 이들은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느님의 정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 하느님은 어떤 정의를 우리에게 건네시는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얘기로는 세상 속의 불의에 대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리는 이들도 마주하게 되죠.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엄중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해답을 요구합니다. 하느님은 왜 이러한 세상을 그냥 두고 계실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불의 앞에서 분노하던 아니면 불의에 편승하여 성공하던 아니면 열심히 일하여 성공하건 아니면 본인의 탓으로 좌절하건 본인의 탓 없이 고통 속에 놓이건 들고 나는 세상의 여러 이들 가운데서 공정하신 하느님에 대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정하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구약 성서의 요나서는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그 니네베의 큰 제국의 사람들에 대해 요나는 우리의 질문을 담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 예언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모두의 하느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모든 일을 동정하시는 하느님에 대해 전해줍니다. 이 요나서에 대해 간단하게 개관을 좀 먼저 해보죠. 어쩌면 제 기억으로는 유일한 예언서 같은데 다른 예언서는 예언자의 소명설화나 뭐 살아온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데 요나 예언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니네베로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것을 항의하거나 아니면 결국에 뭐 니네베에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전해주고 있죠. 그 니네베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뭐 상식과 같이 고대 도시 중에서 굉장히 크고 오래되며 문명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교 문화와 이교 종교가 극도로 발달하여 하느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니네베로 떠나서 그곳에서 속죄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느님의 명령에 따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따를 수 없는 마음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공정하신가라는 우리의 물음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요나는 여러모로 하느님의 말씀에 거부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먼 나라로 떠나기 위해 도망가는데 폭풍이 밀려오고 바다로 빠지게 되고 어부들이 요나를 바쳤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내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속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이들이 아니라 니네베에 사는 이들은 하느님의 벌을 받아 마땅한 이들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의 많은 본문들, 예를 들어서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구약 성경은 하느님의 분노로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전해주죠. 그것을 읽을 때면 마치 대리만족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음 한 구석에 하느님께서 그러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죠. 하느님께서 벌을 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벌하시려 할 때 나는 그 앞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시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요나의 이 독특한 구약 성경에 속하게 된 이 요나서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 속에 알고 있었던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을 전제하는 얘기이기도 하다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마치 한편의 우화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모든 이들을 동정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에 대해 소개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유배 이전에 바빌로니아 유배 이전에 또는 유배 중에 쓰여졌다고 보지 않고 유배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과 투쟁을 하고 제국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런 영향관에 서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이 줄을 이룰 수밖에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귀환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서 유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에게도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요나서의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보편적인 성격의 요나서가 편집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편집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창조되었다, 거짓말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 요나서를 쓴 편집자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오는 어떤 구전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문서로 존재했는지 지금 우리들이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 추정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편집되었다라는 말씀에 지금 현대인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해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유배 이후에 귀향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오히려 유다 사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자신들의 문화와 다른 것에 대해 배척하고 이렇게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요나서가 탄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그것 안에 숨어있는 하느님을 발견해내라라고 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승이 연하설의 이름으로 편집되었겠다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를 무엇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냐면 에즈라 느헤미야서와 관련지어서 사람들은 뭐 바라봅니다.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죠. 하나 되게 하소서 듣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이제 요나서 4장에 대한 해설을 한번 들어보시죠. 요나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1절부터 요나는 이 일이 매우 언짢아서 화가 났다라고 4장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이전에 3장에 있었던 그 전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요나가 하느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 다녔던 거고요. 요나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너의 분노가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묻지만 요나는 듣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요나에게 건네시는 말씀,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건네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6절 이후부터 11절까지를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아줏가리 하나를 마련하시어 요나 위로 자라오르게 하셨다. 그러자 아줏가리가 요나 머리 위로 그늘을 들이며 그를 고통스러운 더위에서 구해주었다. 요나는 그 아줏가리 덕분에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이튿날 동이 틀 무렵 하느님께서 벌레 하나를 마련하시어 아줏가리를 쓸게 하시니 아줏가리가 시들어버렸다.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거기에서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찌니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다. 아줏가리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으며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아줏가리를 그토록 동정하는구나. 그런데 하물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커다란 성읍 니네베를 내가 어찌 동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전해줍니다. 앞서 보았던 5절까지 주고받았던 그 화난 요나의 투정과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주님의 반문이 6절 이하에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화적으로 들리죠. 아줏가리 하나를 마련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아주까리라는 말은 뭐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아주까리라고 하는 식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그 중세의 한 번역본에 따라서 아주까리로 옮기겠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조롱박 나무, 조롱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화렵수로 보입니다. 화렵수. 화렵수라는 것은 이제 이파리가 있는 나무죠. 이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밑에서 요나가 해를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해 주었다라는 그 6절의 마지막 부분, 그를 고통에서 구해 주었다라는 부분이 원어를 직역하면 어둠을 만들어줬다, 뭐 어둡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아주까리라고 번역된 이 식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화렵수, 이파리가 있는 무언가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파리가 그늘을 만들어줘서 요나가 아주 만족하며 그 그늘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6절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렵수였기 때문에 벌레 하나가 마련되어서 그 이파리를 쓸어버린 것은 합리적이죠. 그래서 시들어버렸다라는 말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을 못 먹어서 시든 것이 아니라 그 벌레가 잎을 다 쏟아 먹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에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배치하셨다. 뜨거운 동풍을 배치하셨다라고 옮길 수 있거든요. 해가 떠오르자 하느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라는 말을요. 이 동풍이라는 말은 사막 바람, 뜨거운 바람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 반도, 한반도에서는 동풍이 뜨거운 바람은 아니죠. 동풍이 중국 쪽에서 불어온 서풍이라는 계절풍과는 달리 우리에게 익숙한 바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편서풍이기 때문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죠. 대륙과 그 대륙 사이에 놓여있는 그 서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동풍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지 않고 굳이 생각해 본다면 기후적으로 습하고 아니면 따뜻한 뭐 이런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남풍보다도 훨씬 척박하고 뜨거운 바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쪽에 뭐가 있었냐면 사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동풍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었습니다. 태우는 듯한, 대는 듯한 동풍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절할 지경이 되어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하느님 앞에서 다시 또 들고 나옵니다. 요나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때 해가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라는 말이 우리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는 주교의 성경 말로는 좀 더 이렇게 완화돼서 이렇게 들리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해가 요나의 머리를 때리니 뭐 이렇게까지 번역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원어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요나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해가 요나의 머리를 때린다라고 쓰여졌을 정도로 요나가 더위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하느님은 그 전에 했었던 질문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요나의 대답, 옳다 뿐입니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라는 말이 그대로 옮겨보면 죽을 때까지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을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는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이죠. 죽을 때까지 화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정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화는, 이 분노는 제가 좀 웃음 섞인 말씀으로 드렸지만 이 요나서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달리 그 우화처럼 이야기처럼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이 좀 섞여 있습니다. 요나의 상황에 저를 자꾸 대입해 보니까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죽을 때까지 화가 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화가 났구나, 이 정말 더웠구나, 뭐 이런 게 상상이 되다 보니 목소리에 자꾸 웃음이 섞이네요. 주제는 결코 이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요나가 이렇게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때까지 화를 낼 겁니다 라는 이 표현은 그 순간에 더위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의 서두에 제가 꺼냈었던 그 주제하고도 관련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불의 앞에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불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화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그렇게까지 이어갈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화를 내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죠. 분노에도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그렇게까지 이어가는 건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서 계속해서 불이 꺼질 때 또 다른 장작을 넣어주지 않는 한 이 분노는 쉽게 꺼집니다.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야 잘 꺼지지 않죠. 그만큼 엄청난 힘과 노력이, 정성이 들어가는 감정이 분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10절 이하에는 요나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 흔들어진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요나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있지 않죠. 요나의 반응, 하느님의 말씀에 따른 요나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일, 그 식물이 크는 데에서 너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분노하는구나 라고 다소 우화적으로 좀 비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토록 그 아줏가리를 가엽게 여기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요나는 아줏가리를, 그 식물을 동정하고 있지 않죠. 자신의 그 더위가 그 분노의 그 장작이었었습니다. 어떻게 아줏가리가 이렇게 하루 만에 죽을 수 있습니까? 시들 수 있습니까?에 대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줏가리로부터 혜택을 얻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여기에서 사실은 제가 이 요나서 4장을 들고 온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연한 여러 일들에 대해 분노하는 것의 근원적인 주체와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뭐 그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해서 그 상황이 우리를 분노로 이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말 한마디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다소 내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불이고 무엇이 공정인지에 대한 우리의 물음, 우리의 선택적인 질문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따라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정의를 분간할 수는 없거든요. 하느님께서 하시겠죠. 뭐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불의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뭐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당연히 하느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리는 그 불의라고 하는 것에 분노하는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일정 부분 나의 자기 중심성이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하느님은 요나가 분노하는 게 너 그렇게 동정하고 있었니? 라고 비틀어서 질문하시지만 너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지 않잖아 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입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그 불의를 등에 업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라고 분노하는 그 분노한 가운데에는 아니면 그 분노의 아랫부분에 숨겨져 있는 부분에는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분노도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그러한 것처럼요. 물론 그것이 결코 가벼운 질문이나 가벼운 원인은 아닙니다. 누구나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다만 그 행복과 잘 사는 것에 대한 질문은 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11절이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건넵니다. 직역을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11절을요. 그 안에는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2만 명보다 더 많다. 그리고 수많은 많은 짐승들이 있는 큰 도시 니네베를 다름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병찬 신부가 첼로로 노래한 평화를 주옵소서입니다. 조병찬 신부가 첼로로 한 노래한 평화를 주옵소서. 이어서 이 11절 말씀 계속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역을 최대한 직역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할 때 무슨 의미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뭐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보면 미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겠죠. 왼쪽이 어디고 오른쪽이 어딘지를 가려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미성숙한 이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줄여서 표현하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나이의 사람들이 있다. 어린아이들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행복과 불행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나이 가진 사람들인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자신이 옳은 것을 쫓아가기 위해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미처 충분히 성숙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조금 더 후자 쪽이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그 수적으로 좀 더 서증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12만 명이라고 하는 12라는 숫자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 가진 것은 온전함 숫자거든요.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11절에서 하느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동정하시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네오죠. 수많은 짐승, 많은 짐승도 동정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짐승 이야기를 할까요? 이 짐승이라는 것이 뭐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동정하신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수많은 짐승이 도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이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돕는 또는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기도 하는 가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성읍 안에서 그 대도시 니네베에서 살아가는 가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상거래하는 전체의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사회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상거래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농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밑에 존재들이죠. 사람들보다도 더 밑에서 그 구조를 이어주는 지탱해주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들에 대한 하느님의 동정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냥 야생동물이 아니라 니네베 안에 있는 수많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 안에서 사회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생명체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동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니네베의 도시 전체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바라시고 희망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조직을 흘러가는 그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마주하시고 기대하시며 희망하신다, 지탱해 주신다. 그것 자체에 동정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죠.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동정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 그리고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 구조가 지탱되는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동정하고 계십니다.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악함 그리고 불의한 이들의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앞서가는 그 성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동정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동의하기 참 어렵죠. 어떻게 그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요나처럼 우리도 죽을 때까지 분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노 안에 나의 자기 중심성이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성찰이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라앉히기도 하며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81편 지휘자에게 기티세 맞추어 아삽 환호하여라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환성을 올려라 야곱의 하느님께 노랫소리 울리며 손북을 쳐라 소금과 더불어 고운 가락 내는 비파를 타라 나팔을 불어라 초승에 보름에 우리의 축제 날에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정이고 야곱의 하느님의 법규라네 이집트 땅을 거슬러 그분께서 나아가실지 요셉에게 법으로 세우셨네 전에는 모르던 말씀을 나는 들었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풀어주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주었다 곤경 속에서 내가 부르짖자 나 너를 구하였고 천둥 구름 속에서 너에게 대답하였으며 무리바의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노라 셀라 들어라 내 백성아 나 네게 증언하노라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주님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린 이다 내 입을 한껏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고집센 그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어 그들은 제 멋대로 걸어갔다.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나 그들의 원수들을 당장 꺾으련만은 그들의 적들에게 내 손을 돌리련만은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아첨을 받고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련만은 나 그들에게 기름진 찬미를 먹게 하고 바위의 꿀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련만은 82편 시편 아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 필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최근 실시된 주택 경매에서는 매물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만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 GDP의 6%에 달한다는 UN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약 2조 8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한아름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전 세계 추기경대과 함께 전쟁과 양극화, 인공지능 AI 시대의 인간 존엄, 시노달리타스 실행을 논의하며 교회의 평화 사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봉헌된 개막미사 강론에서 전쟁은 결코 인간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하느님께 결코 축복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첨단 무기가 동원되는 시대에도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갈등을 해결하도록 지성과 자유의지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는 선택 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정의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정당한 전쟁론의 언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복음이 무력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한 전쟁의 논리를 넘어 비례적 자기방어권을 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AI와 첨단 무기, 선제 공격 논리, 민간인 대량 희생이 결합한 오늘날의 전쟁 현실에서는 전통적 정당한 전쟁 기준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거나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회의에서 회칙, 고귀한 인류에 나타난 전쟁과 정당 방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정당 방위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 부당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당 방위가 선제 공격이나 과도한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세계 곳곳에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와 제도 불신, 허위 정보, 종교적 폭력, 외로움과 관계 단절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추기경들은 이러한 사회적 균열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젊은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젊은이들이 겪는 절망과 자살, 약물 문제를 언급하며 교회가 이들의 고통을 듣고 함께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실시된 주택 경매에서는 매물의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만 경매 현장에서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시장이 완전히 겨울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주택 경매 활동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를 집계한 결과 총 287채의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주 264채보다는 증가했지만 그 전주 296채보다는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당 300채 미만의 경매 물량은 낮은 수준의 시장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매주 경매에 나오는 매물 수는 여름철 최고 수준과 비교하면 약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번 경매에 나온 287채 가운데 101채가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37% 그리고 그 전주의 38%보다 모두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오클랜드에서는 경매에 나온 매물 가운데 30%만 낙찰돼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기즈번 역시 33%의 낙찰률에 그쳤습니다. 반면 이번 주 가장 높은 낙찰률을 기록한 지역은 캔터베리, 와이카토, 더니든 세 지역 모두 경매 낙찰률이 50%를 기록했습니다. ANZ 뉴질랜드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유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OCR을 세 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Z의 최신 프로퍼티 포커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원유 가격은 양국 간 갈등이 시작되면서 급등했던 수준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중앙은행은 유가 급등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올해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Z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중앙은행이 7월, 9월, 10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렇게 되면 OCR은 현재 2.25%에서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3.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 현재의 휴전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ANZ는 올해 뉴질랜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주택가격은 약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비드19 시기의 급등과 급락 이후 이어지고 있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재집권할 경우 2028년부터 어프렌티스십 부스트 견습생 지원금 제도를 다시 2년 지원 체제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웰링턴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이 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견습생 지원금은 2020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이 견습생을 채용하면 월 $500씩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은 임금 지급 등을 돕고 견습생이 훈련을 받는 동안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2025년 국민당 정부는 제도를 축소해 기존의 2년 지원을 1년 지원으로 줄이고 지원 대상도 일부 우선 직종의 1년차 견습생으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당은 지원 대상 직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포함될 분야는 도로건설, 상수도 처리입니다. 힙킨스 대표는 이번 확대는 여성 종사자가 많은 직종을 의도적으로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은 견습생들에게 공구와 장비 구입을 위한 $1,000 지원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위원회에는 멘토링과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야당은 물론 연립정부 파트너들까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열린 당 집회에서 시모어 대표는 개인의 책임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새로운 복지정책과 함께 현재 43개인 정부 부처를 19개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 워터프런트의 쉐드10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한 그는 이번 총선에서 액트당의 목표는 노동당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것, 뉴질랜드의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것 두 가지라고 밝혔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연설에서 자신의 당을 제외한 현재 국회에 있는 모든 정당을 비판했으며 각 당대표와 의원들에게 하나하카 파티, 비즈니스 클래스 클로이, 시니컬 크리스 힙킨스, 윌리 위니, 국민당의 클레버 크리스라고 별명을 붙이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녹색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녹색당은 환경을 위해 한 일이 테파티 마오리가 마오리를 위해 한 일만큼이나 적다고 말했습니다. 시모어는 이제는 푸켓코를 보호하는 대신 팔레스타인을 구하려 하고 있다며 반유대주의 구호를 외치지 않을 때는 기업 로비스트들의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녹색당이 추진하는 부유세, 상속세, 법인세 인상도 공격했습니다. 시모어는 녹색당의 메시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며 당신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 때문이며 우리에게 투표하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 당신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특유의 성공한 사람을 깎아내리는 문화인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을 언급하며 녹색당은 이를 공식 정부 정책으로 만들려 한다며 뉴질랜드에는 그 반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모어 대표는 노동당이 냉소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책은 무료라는 기분 좋은 헤드라인만 있을 뿐 재원 마련 계획은 없다며 현재 노동당은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을 180억 달러나 쌓아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냉소주의다라며 권력을 잡기 위한 3년이었고 그 대가는 매우 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당원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이 앞서고 정책 발표도 본격화되면서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 주말 웰링턴에서 이틀간 연례 당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 해에는 이 행사를 일반적인 연례 총회 컨퍼런스 대신 콩그레스라고 부릅니다. 지난 주말 노동당 지지자들은 낙관적인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신 원뉴스베리언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은 5포인트 하락했음에도 국민당보다 여전히 앞섰으며 좌파 진영 전체가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한 노동당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론조사는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선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대부분과 2026년 초까지 노동당은 정책 발표가 지나치게 늦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주 하나씩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당 콩그레스는 대부분의 일정이 언론의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선거대책위원장 키어런 맥애널티와 마오리 선거운동 책임자인 윌리 잭슨의 연설도 비공개였으며 토요일 오후 모든 세션 역시 언론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한 경고를 내놓은 직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추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의 군사 개입을 확대하도록 만들 경우 이란 정권이 존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며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추가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에 맞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공격을 이어갔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지역의 긴장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각국은 자제를 촉구하며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 재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국제 원유 공급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근 생활비 문제를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좌파 진영이 우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노동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정부는 노동당이 각종 무상지원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원 마련 방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보라 에드먼즈 노동당 재무분야 대변인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노동당은 2023년 총선 참패 이후 지지율을 상당 부분 회복해 올해 평균 3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여전히 노동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되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퍼스트당의 상승세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액트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연례 행사를 랠리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액트당은 전통적인 당 대회보다 대중 동원과 선거 캠페인 성격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데이비드 시모어 액트당 대표는 액트당이 연정 내에서 급진적 정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액트당이 내놓은 정책 역시 정부 부처 축소와 복지제도 강화 등 기존 주장의 연장선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 지지율도 지난해보다 하락해 올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퍼스트당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당과 액트당 모두 행사 형식과 명칭을 바꾸며 선거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변화와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평가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 생산 GDP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26일 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진 모델링과 위성 이미지, 인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주택과 자산 손실 등을 중심으로 산출된 수치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 UNDP는 이번 추산에 도로, 교통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광범위한 경제적 혼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포함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1.5에서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27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0명, 부상자는 3,2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운송과 관련된 보안, 안전 및 환경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25일 목요일 보도에서 테헤란이 전략적 수로 관리에 연계된 새로운 요금 체계를 통해 참여국들의 연간 최대 4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한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요충지 중 하나인 이 수로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절대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가 절대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페르시아만 인접국들 중 인접국들과 중국에 이러한 제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목요일 바레인 방문 중 이란이 통일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국제적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개념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오만의 외무장관 사이드 바드르 빈 하마드 알 부사이다는 루비오 장관 및 걸프만 국가 외무장관들과 회담 후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관할하라는 향후 협정에는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스루스 소셜에 이란 관리들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보험료 및 기타 어떠한 요금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확언했다고 게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그와 반대되는 보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테헤란과 협상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34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이란 해커 몬테네그로 해커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고 AFP통신이 20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해 이란과 터키 이중 국적자인 39세 남성 한 명을 해안대시 코톨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이버 범죄, 조직 범죄, 사기, 해킹, 신분 도용 혐의로 미국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약 2조 800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2조 3천억 원 중 2조 800억 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EOD는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작년 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신규 발생하면서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 청산에도 전분기 2조 600억 원보다 0.97% 증가했습니다.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5조 9천억 원으로 8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 약 7,738조 원의 0.7%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9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6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7원 3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마다링이 아웅과 누이 안내입니다. 오클랜드 미술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는 마다리키 아웅과 누이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로 공동체 의식, 재미 그리고 창의성을 기념합니다. 우리 영웅 희와 이태랑이를 기리는 공예 활동에 참여하고 카파학과 공연과 크리센터 트러스트 소속의 떠오르는 지역 음악가들의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의 매트는 와이 이태랑이를 주제로 한 댄스 공연을 선보이고 그레이트 사우스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담은 인디 록 음악을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오클랜드 아트 갤러리 오클랜드 시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마다리키 나이트 마켓 앤드 퍼포먼스 안내입니다. 예술과 판매자, 공연자들이 함께하는 무료 지역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마오리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의 창작자들의 공연과 카파학과를 비롯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됩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릭 하우스 아트 37 프레드 토마스 드라이브 타카푸나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투게더 오클랜드 시의 온라인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무료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오클랜드 로그인 방법, 이용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을 자신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능하면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기기를 지참해주세요. 공연 컴퓨터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7월 3일, 17일, 금요일, 8일, 22일, 29일, 수요일 와이타케레 센츄럴 라이브러리 3 라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드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본섬비 커뮤니티 센터 20 본섬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V 서포트 아본데 라이브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데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게시할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게시할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